한국 경제 성장을 이끈 기업가들의 이야기.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끈 기업가들의 모험과 도전 그리고 성공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정호 특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창의적인 생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기업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전해드릴 기업가는 농업 분야에서 기업화의 바람을 몰고 온 인물인데요.
예. 예. 지난 시간에도 먹는 거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또 먹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예. 농업을 기업화한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은데 하림의 네. 김홍국 이야기거든요.
네. 네.
예. 이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뭐 처음에 이분이 저 닭이 이분의 주종목이에요.
예,
닭고기.
예.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부터 닭을 기르기 시작하거든요.
11살 네. 때 닭을 왜 기르나요?
이분이 그 이리 지금은 익산인데
네.
이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리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외가가 논산이었어요.
네.
그 여름방학 때 논산에 외가에 놀러 갔는데 외할머니께서 병아리 10마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가 갖다 키워봐라.
네.
근데 홍국이는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네.
그래서 집에 이제 그걸 가져와가지고 열심히 길렀죠. 그랬더니 겨울방학이 됐는데 이제 그것들이 다 어미닭들이 된 거예요.
10마리가.
예. 그 닭들이 집에서 뛰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엄마가 기겁을 해가지고 그거 내다가 버리라고 말이지. 엄마가 야단을 치고 이제 그러니까 홍국이가 그거를 가지고 장에 나간 겁니다. 팔려고.
11살짜리가 그걸 팔려고 장에 나갔단 예,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한 마리에 200원씩이었어요. 그 당시에.
닭값이요?
네, 닭값이 200원이었는데, 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 병아리 값은 7원인 거예요.
예.
7원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이게 말이지, 7원짜리를 몇 달 기르니까 200원짜리가 되네?
와, 이게 몇 배 장사야?
네, 이게 몇 배 장사야? 그때 이제 홍국이가 돈 맛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게 200원짜리를 10마리를 파니까 2,000원이잖아요.
네.
보통 애들 같으면 그냥 군것질하고 끝냈을 텐데.
아주 신난다 이러면서만 네. 그랬을 거예요.
얘는 그중에 700원을 다시 재투자를 해요. 그래서 병아리 100마리를 다시 삽니다.
100마리를 샀다고요?
예. 그 자리에서 병아리 100마리를 다시 사가지고.
배포가 장난이 아니죠?
예. 그래서 집으로 이제 그걸 가져오죠. 엄마가 뭐 야단법석이에요. 왜냐하면 그 집은 그 부모님도 공무원이신데다가 자식들이 다 공무원이 되길 원하신 거예요. 안정적으로.
아, 농사 짓는 그런 너른 마당 있는 그런 집은 또 아니었나 봐요.
네, 그런 집 농사 짓는 집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그리고 다 이제 공무원이 됐으면 했던 거지요. 그리고 현재도 그래서 그 형님 누나들이 다 공무원이고 뭐 학교 선생님이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학자가 되길
안정적인,
바랬는데
네.
그럼 이 홍국의 아들이
네.
병아리를 100마리를 사왔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진짜 기함을 하셨겠죠. 이거 뭐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뭐 억지로 이제 그 어머니를 설득을 시킵니다. 마침 근데 시골집이 그래서 마당이 좀 있으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닭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를 또 기르는 거죠. 그게 또 이제 5학년 여름방학이 됐더니 이제 그게 또 다 큰 거 아닙니까?
예.
그 또 내다가 팔아요. 2만 원이 됐잖아요, 이번에는.
와.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은 병아리와 더불어서 새끼 돼지까지 이제 사게 됩니다.
아, 분명히 네. 초등학생 아이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인데
네.
그 아이가 이번에는 자기가 돼지를 기르겠다라고
네.
하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동물을 기르는 것도 재밌는 데다가 돈이 벌리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이게.
길러서 파는 거에 대한 재미를 붙이신
예.
거군요, 그때부터.
예.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공부도 안 해요. 그냥 이걸 기르고 있으니 뭐 이게 완전히 인생이 된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 당시엔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진짜 한심한 겁니다. 얘가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나. 어? 농사나 지으려고 내가 널 가르치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중학교 때도 내내 하고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3 때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얘가 부모님한테 나는 농림고등학교를 가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네.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인문계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인문계 학교를 가가지고 나중에 대학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네가 어? 도대체 우리 집에 수치다 말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라고 부모님이 막 이제 강요를 하니까 예. 얘가 결국 버티다 버티다 가출을 해버려요.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으니 예. 어머님 하면서 가출을.
예, 그냥 사라져버려요 집에서.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아버지 입장에서도 이놈이 어? 감히 나한테 덤벼 이제 그러다가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이지 결국은 예, 농림고등학교를 가게 하죠.
그러면 이분이 농림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전 들어가서도, 그 생활에 남달랐을 것 같거든요.
네, 들어가서도 계속 이제 그러는 거예요. 계속 뭐 다 키우고 실제로 그래서 농장을 합니다.
농장을 어디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밖에다가 그래서 그 황동 농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아예
고등학생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학생 사장이었어요. 그 별명이 학생 사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돼지 기르고 닭 기르고 막 이러니까 뭐 돈도 많이 벌잖아요. 네. 그 밑에 막 직원도 두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네.
농장을 하나 열어서 직원 둬서 직접 네. 돼지나 닭을 키워가지고 판매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분이?
그렇죠. 그래서 18살 학교 졸업하자마자 18살이 됐는데 이제 성인이 된 거죠.
네.
세무서에다가 아예 사업체 신고를 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장이 된 거죠. 그때 닭을 5천 마리 길렀대요.
와, 그렇군요. 네. 네.
아무튼 굉장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지금 그 하림그룹에서 도축하는 그 닭과 오리의 숫자가 2억 9천만 마리가 됐죠. 네, 1년에.
네, 이분이 만든 회사가 하림이고 하림에서 하림이 이제 닭 시장을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예. 닭을 대량으로 키워서 내다 팔아서 차익으로 이익을 내는 이런 농업 방식을 예. 쭉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
이분을 혁신적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예. 뭐 때문인가요?
이분이 이제 한번 굉장히 망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망해가지고
네.
그래서 막 빚쟁이한테 쫓겨다니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분이 이제 25살 때인데 학생 때부터 그렇게 막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업을 막 확장을 해요. 거기다가 이제 이분이 돈만 많이 번 게 아니고 막 정부에서도 진짜 신기한 친구거든. 거기다가 농업에도 저런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뭐 나라에서도 막 도와주고 그러는 겁니다. 네, 막 상도 받고 그러니까
네.
기고만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아 그냥 막 확장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그래서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채도 막 끌어다가 고리대금 이런 걸 끌어다가 막 이제 사업을 늘리는 겁니다. 농장을 늘리고.
농장을 늘렸단 말씀이죠. 예. 직원도 늘리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25살 때 엄청난 역경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닭값이 완전히 폭락을 하게 됩니다. 닭값, 돼지값 이런 것들이.
왜 그때 폭락을 했던 건가요?
뭐 늘 보면 이 고기값은 폭락을 하게 올랐다 내렸다 그렇게 해요. 네. 왜냐하면 조금 고기값이 비싸졌다 그러면 막 사육투수가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또 폭락을 하고 뭐 그러거든요. 지금도 뭐 그 폭락 사태가 가끔 오잖아요. 보면.
네.
그래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걸 못 갚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도가 나게 되고 그래서 막 도망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빚쟁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이제 한 번만 이번에 봐달라. 그래가지고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서는 이제 다시 이제 식품회사 영업사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남의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판매 사원을 하면서 늘 고민이 되는 거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늘 폭락 사태는 오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이런 사태를 맞이하지 않을까 하고 궁리를 하다가 가게에서 소세지를 보게 됩니다.
네.
소세지라고 하는 건 북한에도 있겠죠, 아마. 네. 이제 고기를 가공한 거예요. 잡고기를 가공을 한 건데 그때 번뜩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아, 이 날고기들은 값이 들쭉날쭉하지만 그걸 가공을 하니까 값이 안정적이구나.
예.
가공을 해야겠다. 그리고 판매하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날고기를 기르는 거는 그거는 농민들한테 맡기자. 나는 팔고 가공하는 걸 해야겠다.
기존까지 이분이 한 일은 날고기를 길러서 판매하는 걸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농민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그건 매우 불안정하니까 그건 농민한테 맡기고
네.
그리고 나는 파는 일, 가공하는 일을 해야겠다. 농민들이 못하는 일을.
네네.
그러면 기존 농업하고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림이라고 하는 기업을 만든 겁니다.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하림을 설립을 하고 그래서 닭과 돼지를 기르는 일은 농민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죠. 당신네들이 내가 말하는 이 방식대로 길러오면 내가 다 사줄게.
그 다음엔?
그러면 자기가 그걸 맡아서 가공, 도축하고 가공하고 판매하는 일은 이제 김홍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홍국이라는 분만은 하림이 운영 방식을 통합 경영 방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통합 경영, 삼장 통합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예.
그 삼장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 공장, 그게 2장이잖아요.
네.
나머지 1장은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농장은 농민들한테 맡겨가지고 기르게 만들고 자기는 공장과 시장을 한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통합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그럼 공장에서는 뭘 하는 건가요?
공장에서는 이제 닭을 납품받아가지고
네.
그거를 도축해서 거기서 뭐 닭고기로 가공을 하기도 하고 뭐 포장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소세지를 만들기도 하고. 네.
그렇군요.
그리고 판매 회사까지 다 가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NS 홈쇼핑이니 뭐 그런 그 판매 회사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구상을 했어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걸 네. 이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진행을 했나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설득을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네.
이런 일은 할 테니까 투자를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하림이라고 하는 주식회사 하림이라고 하는 농업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또 농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보면 전국에 720개 농가들이 있어요.
하림으로만 닭을
납품하는. 하림하고 계약해서 하림에다가 납품하는 그 닭고기 사육업자들이 있는 거죠. 농민들이죠, 그분들이.
네.
네. 그분들도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림에다가 납품을 하려면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됩니다.
네네.
라고 해서 투자도 하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하림 닭고기가 한국 닭 시장에 네.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35%인 거로 알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
네.
그런데 그 고급 시장은 다 이제 하림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네. 하림 닭고기가 다른 닭에 비해서 좀 비싼데도 네.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믿을만 하거든요. 네, 믿을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품질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는 거죠. 그리고 하림의 공장들이 굉장히 현대식이에요. 네, 그래서 뭐 아무튼 하림 제가 하림 공장에 들어가는데 꼭 무슨 우주복 입고 들어가듯이 저한테 그냥 그렇게 뭘 갖다 씌워놓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동물들이 오염된다고 사람으로부터 동물이 오염된다고.
동물들이 네. 거기에 있나요?
동물, 그러니까 농장도 있고 공장도 있고 그러는데
아, 네.
어쨌든 간에 그 고기든 동물이든 간에 사람과 접촉을 하면 동물들이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네. 고기의 질도 좋고 네.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김홍국에게도 역경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여러 번의 역경이 있었죠. 그 이미 첫 번째 역경은 닭고기값, 돼지고기값이 폭락해가지고서 완전히 망한 네, 그런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하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그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역경은 IMF 외환위기 때였어요. 외환위기를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 그 당시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다 위기였잖아요.
다 힘들었습니다. 예, 그 부도 위기라, 나고 이랬었는데.
예, 위기라고 하는 건 부도인 거죠. 그러니까 갚을 돈은 있는데 받을 돈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부도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국내 은행들을 찾아가 보니 은행들도 뭐 다 망할 위기에 있었어요.
네, 대출해 줄 수 없다.
대출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돈 못 빌려준다. 더 이상은.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겠냐 하다가 그럼 외국으로 가자 아예.
외국에서 돈을 빌린다고요?
아, 외국에서 돈을 빌리자.
IMF 시대에 한국이 신용 등급이 엄청 떨어졌을 때인데 예. 말씀이 그죠?
예. 그 외국에 그러면 어떤 은행이 있냐? 은행은 모른다. 그러니까 외국 은행하고 거래를 해본 적은 없는 거예요. 이 하림이라고 하는 데가.
네.
그러니까 은행과 거래도 없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외환 IMF 외환 위기 때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준 그 큰 두 군데가 IMF하고 네. 월드뱅크라고 두 군데잖아요. 이 두 군데를 가자 그러면 아예 여기로 가자.
그게 가능한가요? 예,
그래서 거기를 갑니다. 아무도 거기를 안 갔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 김홍국은 그러면 월드뱅크 산하에 있는 돈 빌려주는 데 어디 있냐? IFC라고 하는 게 있어요.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의 하림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네.
우리는 늘 신용을 지켜왔다. 그래서 우리 신용 기록들을 한번 봐라 하고 이제 그 하림의 그동안에 한국 은행들에서 돈을 대출받았고 그 갚은 기록들을 다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다 이제 제출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렇게 정직한 회사고 또 깨끗한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앞날이 창창하다. 당신들이 한번 검사해봐라 우리 회사를. 자신 있다. 그리고 믿을만 하다면 우리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 라고 IFC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렸나요?
그래서 IFC가 이렇게 봤더니 이거 괜찮은 회사거든요. 뭘 자기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 회사 좋은 회사야. 그래서 2천만 달러를 빌려줘요. 거기서. 그렇게 되니까 IFC에서 돈을 빌려주니까 신용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냥 쑥 넘어갔어요. 그 외환위기를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은행들도 다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때 돈을 빌려가지고 그 공장을 현대화하는 데 돈을 쓰게 돼요.
오히려 네. 투자를 오히려. 하는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닭고기 하면 하림,
네.
하림 회사를 만든
네.
김홍국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예.
저희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